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슬기로운 엔잡 생활의 정의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책은 칼 뉴포트가 쓴 딥워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 책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몰입, 그리고 그 몰입을 통해서 이뤄낼 수 있는 성과와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깊은 수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일을 할 때 집중을 잘 못하고 여러 부분에서 내가 100% 낼 수 있는 그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책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도움을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100% 그리고 혹은 그 이상까지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 책의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배웠던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감명 깊었던 문장들 몇 개를 뽑아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콘텐츠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일단은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딥워크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머릿말 부분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딥워크는 20세기 초의 정신의학처럼 높은 지적 능력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는데 필요한 요소였다라는 거예요. 이 문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정신의학처럼 높은 지적 능력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 전반적으로 내가 정신을 뺏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 차단을 하고 그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하기 위해 하나에 집중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딥워크라는 거는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높은 지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내가 평상시에 낼 수 있는 능력 이외에 더 큰 성과를 내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딥워크를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정말 습관처럼 만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가 굉장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다음에 있는 문장들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관련해서 괜찮은 문장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면은 길고 연속적이며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일상을 조작하면 소설을 쓸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방해를 많이 받으면 무엇이 바뀔까? 길이 남을 소설 대신 다른 사람들에게 보낼 이메일 뭉치만 굴러다닐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요. 사실은 이 내용에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길고 연속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인터넷과의 접속 링크를 차단해라 라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정말 많은 구루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새벽 시간을 활용하라 라는 거죠. 왜냐하면 새벽 시간은 아무도 일어나지 않고 나만 깨어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인데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길고 연속적이며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어떤 방식으로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를 잘 활용을 하면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분들 중에서 Thinkmedia라는 유튜브 구루하고 그리고 바네사 라오라는 온라인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굉장히 성공을 많이 하신 분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개념을 배치 프로듀싱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긴 시간을 두고 하나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끔 업무 이력들을 배치하는 활동들을 말해요. 이 배치 프로듀싱이라는 개념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3, 4시간 정도의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팟캐스트 녹음을 2시간, 3시간 연속으로 해서 뭐 3주치를 연속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블로그 글을 3시간 동안 꾸준히 쓴다든지 아니면 유튜브 콘텐츠를 그 시간 동안 꾸준히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과정들을 꾸준히 반복을 하다 보면 그 과정 과정에서 내가 하나에 집중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거의 끝날 시즌 때 됐을 때는 시작할 때에 비해서 집중도도 높아지고 그리고 전문적인 그런 그 경험들이 몰입되어서 쌓이다 보니까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이 배치 프로듀싱이 갖는 굉장히 큰 장점인데 이게 칼 뉴포트가 이야기하는 딥워크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려면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단순한 업무는 몰아서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화 작업이 중요한데 그 부분을 나타내는 문구가 있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엑셀에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매크로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관련된 글을 읽은 다음 1년의 매크로를 엮은 새 워크시트를 만들었다. 덕분에 6시간이 걸리는 데이터 처리 작업을 클릭 한 번으로 끝낼 수 있었다. 종일 매달려야 했던 보고서 작성 절차가 1시간 안에 마무리된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 제가 이거 예전에 그 관공서의 공익인데 이분이 카이스트 출신이셨는데 회사에서 시킨 일인데 단순 업무를 했어야만 했던 일을 코딩을 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하는 그런 기사가 인터넷에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 기사를 봤을 때 단순 업무는 만약에 자동화를 시킬 수 있으면은 자동화를 하는 게 좋고요.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온라인상의 기계라든지 아니면은 뭐 컴퓨터 기술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지만 이런 내용들이 가능하겠죠. 뒤쪽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기술 친화적인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장점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얘기했던 것 중에 첫 번째는 길고 연속적이며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만드는 게 첫 번째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짜잘한 일 같은 경우에는 몰아서 하거나 아니면은 자동화를 할 수 있는 매크로 작업이나 기타 여러 가지 조치를 해서 내가 최대한 신경을 덜 쓰게끔 하도록 하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딥워크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제가 엑셀 매크로라든지 컴퓨터와 관련된 기술을 이야기를 했는데 챕터 중에 기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는 새 그룹이라는 챕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갈수록 복잡해지는 기계를 활용하고 가치 있는 결과를 추출하는 능력을 지닌 사람들은 성공할 것이다 라는 문장이 있고요. 이어서 핵심적인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은 지능형 기계를 잘 활용할 수 있는가? 라는 내용인데 이 두 개의 문장을 읽고 생각난 게 있어요. 뭐냐면 종영된 프로그램이긴 한데 무한도전에 보면은 예전에 무한상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정준하가 과장직급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이 컴맹이고 컴퓨터를 하나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표를 만들 때 정말 정밀하게 수작업을 해가지고 선을 그리고 그 선 그린 내용에다가 입력을 하고 하는 과정들을 정말 가감없이 보여주는데 사실 이렇게 아날로그로 했을 때 심미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깔끔하고 예쁘게 잘 나올 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한 시간 동안 해가지고 나왔던 결과가 컴퓨터로 하게 되면은 사실은 1분도 안 걸리는 작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잘 활용을 해서 이 친구를 통해서 성과를 내고자 하는 노력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은 이 기계가 없으면은 개인적으로 저는 일 자체를 아예 할 수 없는 환경이 됩니다. 왜냐면 제가 콘텐츠를 녹음할 때도 컴퓨터를 무조건 거쳐야 돼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게 USB 마이크인데 USB 마이크 컴퓨터에 연결해야지만 녹음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유튜브 영상 때문에 카메라 촬영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카메라도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OBS라는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스트리밍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영상 촬영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는데 그런데 지금은 동영상 촬영 위주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컴퓨터 기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 역시도 사람들에게 제 콘텐츠 플랫폼과 제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마케팅 프로그램 중에 이메일 마케팅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메일 마케팅 프로그램도 자동화라는 기능이 있어요. 영어로는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겁니다. 특정 조건을 달성할 때마다 메일이 자동으로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제가 제공하는 자료를 전달드렸을 때 그 자료를 받고 나서 이틀 뒤에 이메일이 가게 해주세요. 3일 뒤에 이메일이 가게 해주세요라는 것들을 자동적으로 세팅을 해놓으면은 제가 나중에 그거를 일일이 찾아가지고 때마다 적합한 사람들에게 메일을 찾아가지고 다시 쓰고 보내고 하는 그 시간들을 굉장히 절약을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저 자신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가 있고 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들은 우리가 조금 더 현명하게 살고 그리고 좀 더 똘똘하게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조치들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크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거든요. 유튜브 검색하면은 웬만한 건 다 나오고, 그리고 요즘에 기술이 좋다 보니까 조금만 물어보고 하면은 쉽게 익힐 수 있는 지식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게으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라는 수단을 잘 활용하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든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움이 된 지식들을 활용을 해서 나중에 시간을 더 단축하고 그리고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게 이 문장의 핵심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이런 스킬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가 새로운 경제체제를 맞이했는데 이러한 경제체제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내용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경제에서 성공하기 위한 두 가지 핵심 능력. 1. 어려운 일을 신속하게 습득하는 능력. 2. 질과 속도 면에서 최고 수준의 성과를 올리는 능력인데요. 일단 1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채널의 성격하고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을 신속하게 습득하는 사람은 보통 다능인입니다. 여러 분야의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엔잡러예요. 그런데 이게요, 어려운 일을 신속하게 습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조건이 뭐냐면 어려운 일들을 최대한 많이 시도를 해봐야 돼요. 그런데 그 시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거 배우려고 그러면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배우는 데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배우는 데 있어서 당연히 마음이 좀 꺼려지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배우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싫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려운 일을 신속하게 습득하는 능력이 요즘에 가장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를 통틀어서 제일 지식을 많이 알고 똘똘한 애는 구글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만약에 구글이 없는 시대였다면, 예를 들면 뭐 조선시대나 아니면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은 그런 시대였다면 당연히 머릿속에 지식을 많이 저장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대부분 노인이 현자입니다. 노인이 집단 내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고 그러한 경험들을 나눠주는 것만으로도 장로 대우를 받으면서 편하게 살 수가 있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노인분보다 인터넷을 잘 쓸 줄 아는 청년층이 훨씬 더 지식을 많이 알고 있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이 지식의 형태로 계속 구글이나 아니면 기타 플랫폼들에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찾아내고 빨리빨리 배울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문구에서도 기술을 잘 아는 사람이 그리고 컴퓨터와 관련된 그런 기기를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고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사실은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질과 속도 면에서 최고 수준의 성과를 올리는 능력이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은, 이런 과정 내에서 빠르게 성과를 내고 그 빠르게 성과를 낸 내용을 확인을 해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저는 질과 속도 중에서 만약에 저에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속도라고 생각을 해요. 빨리빨리 일 처리를 해서 넘겨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커뮤니케이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빠르게 토론을 하고 결정을 짓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빨리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계속 갖춰야 되고 고도화를 해야 되는 능력이에요.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체제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된 원인은 우리가 새로운 거를 시도하면서도 실패를 하면서도 크게 다치지 않을 수 있는 환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실패하면은 크게 손해를 보니까 무조건 완벽한 상태로 딱 만들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MVP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 그러니까 최소로 기능하는 제품을 만들어서 계속 테스트를 하는 건데, 그 과정이 지금 읽었던 문구 중에 질과 속도 면에서 최고 수준의 성과를 올리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경제에서 승리하는 법은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리면, 첫째, 어려운 일을 신속하게 습득하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둘째, 질과 속도 면에서 최고 수준의 성과를 올리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으로 요약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이 문장을 읽으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슈퍼스타가 되려면 연관된 기술을 습득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잠재된 능력을 사람들이 중시하는 유형의 결과물로 바꿔야 한다. 가령 많은 개발자들은 프로그래밍을 잘한다. 그러나 앞서 슈퍼스타의 사례로 든 데이비드 헨스는 프로그래밍 능력을 발휘하여 루비 온 레일스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거 이외에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문장 부분을 좀 살펴보면 잠재된 능력을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유형의 결과물로 바꿔야 된다는 건데, 데이비드 헨슨이 개발했던 루비 온 레일스라는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어려운 일을 신속하게 습득하고 최고 수준의 성과를 올리는 그 능력과 그 업무와 그 프로그램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요구하는 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좋은 거를 개발을 했는데 나만 쓸 수 있어, 이거는 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연필을 정말 미세한 수준까지 정말 잘 깎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개발을 했다고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필깎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많으면은 다행히 이 친구는 사업화가 될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적다면 이 친구는 당연히 사업화가 되지도 않을 거고 이 제품은 시장 사이에서 잊혀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슈퍼스타가 되려면은 이렇게 말씀드린 두 가지 능력 이외에 내가 가진 기술을 사람들이 원하는 형태로 바꾸고 그리고 그것들을 잘 홍보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그런 사실 우리가 이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능력을 키울 때 필요한 부분이 의식적인 연습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예전에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물론 제가 이거를 뭐 팟캐스트나 아니면은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서 정말 자세하게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책을 리뷰했던 거를 유튜브 영상이 있었는데 지웠거든요. 왜냐면 예전에 찍은 영상이고 퀄리티가 생각보다 좋지 않고 그리고 조회수에도 크게 기여를 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에 꽤 많은 부분을 정리를 하고 한 500개 정도 되는 영상을 완전 다 삭제를 한 다음에 40개 정도만 남겨놨어요. 그 남겨놓은 부분에서는 이 책이 없는데, 그러므로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에서는 계획적 수련이라는 걸로 나오는데, 그 책에서는 의식적인 연습이라는 개념으로 번역이 되었거든요. 뭐가 됐건 개념은 똑같은 것 같아서 책 기준으로 한번 읽어드리면, 계획적 수련의 핵심 요소는 대개 다음과 같다. 향상시키려는 능력이나 습득하려는 사고에 주의를 집중한다. 그러니까 내가 뭘 더 잘해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 문제 확인 과정이죠. 이런 능력을 보통 우리는 메타인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드백을 통해 접근법을 바로잡으면서 가장 생산적인 부분에 초점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악기 연습으로 따지면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을 분석하고 그 모르는 부분이 잘 되는 부분으로 바뀔 수 있게 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출퇴근하면서 차가 많이 막혀가지고 차가 막히는 신호 때 어떤 영상을 봤냐면 그 쯔양하고 축구선수 이강인 그리고 김민경 그리고 이강인의 누나 4명이서 기사식당에서 먹방하고 그 먹방한 금액만큼 이제 뭐 기부를 하거나 하는 그런 유튜브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강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본인이 특정 상황에서 골을 못 넣으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똑같은 상황을 세팅을 해놓고 골을 넣을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그 확률이 정말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때까지 연습을 계속해서 반복한대요. 이러한 개념이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나온 의식적인 연습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내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를 계속 반복해야지만 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이 딥워크라는 개념과 걸맞게 좀 더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일을 더 잘하려면 개인적으로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건 맞는데 그 키우는 방식이 의식적인 연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뭐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다 보면은 몰입이라는 상태에 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몰입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딥워크라는 책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 이 책은 지금 칙센트미하이라는 분이 굉장히 이 분야의 전문가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타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시카고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개념을 이 책에서도 언급하고 있어서 한번 좀 살펴보면요. 어렵고 가치 있는 일을 이루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육체나 정신을 한계까지 밀어붙일 때 대개 최고의 순간들이 찾아온다. 칙센트미하이는 이런 정신적인 상태를 몰입, 영어로는 플로우라고 하는데요. 몰입이라고 부른다. 이 용어는 그가 1990년에 펴낸 같은 제목의 책으로 대중화되었다. 라는 건데 이 몰입이란 개념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몰입을 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노력해야지만 달성할 수 있는 지금 내 레벨보다는 조금 어려운 수준에 있는 과제들이 있죠. 그런 과제들에 내가 딱 입문을 했을 때 그 상태가 몰입을 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 과제의 수준이 너무 어려우면은 포기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너무 쉽다 그러면은 지루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제를 더 이상 이어갈 그럴 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예 그 사용자가 차단을 해버리거든요. 이런 개념들을 통해서 몰입이라는 거를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관련해서 책을 좀 몇 권을 추천을 드리면 칙센트미하이의 몰입 그리고 몰입의 즐거움 그리고 몰입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읽어볼만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분의 개념을 받아들여가지고 독자적으로 또 몰입이라는 책을 낸 분이 있는데 서울대 재료공학과 교수님 중에 황농문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몰입 1, 2 이렇게 한 다섯 권 정도를 읽어보시면 몰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 개념이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 개념 우리가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어떤 성과를 낼 때에도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될 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의 책들을 꼭 읽어보시길 권할게요. 책 다시 말씀드릴게요. 몰입, 몰입의 즐거움, 몰입의 재발견 이건 칙센트미하이가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몰입 1, 2 이거는 서울대 재료공학과 황농문 교수님이 쓰셨습니다. 자, 그래서 딥워크라는 것들이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은 일상의 접목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딥워크를 일상에 접목하는 데에는 이 저자분은 네 가지 방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이 콘텐츠를 통해서는 이 네 가지 방식을 다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고 그 중에 하나만 이야기를 할 건데 그 부분이 나타내진 말을 한번 좀 읽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이작스는 체계적인 방식을 썼다. 월터 아이작슨이라는 분이고 SF소설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즉 자유시간이 날 때마다 딥워크 모드로 전환하여 글을 써내려왔다. 결국 이런 방식이 최고의 잡지사 기자로 일하는 와중에도 900쪽에 육박하는 책을 쓸 수 있도록 만들었다. 나는 이렇게 일과 중에 시간이 날 때마다 딥워크를 하는 방식을 기자 방식이라고 부른다. 이 명칭은 월터 아이작슨 같은 기자들이 마감 시간을 지켜야 하는 일의 속성상 언제든 지필 모드로 전환하도록 훈련받는다는 사실에 따른 것이다. 것이다 라는 건데요. 저는 우리가 이 사실에 굉장히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은 게 우리가 엔잡러라는 타이틀을 달기 위해서는 이 방식을 활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매번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욕심을 부리면 새벽에 이걸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다 자고 그리고 나 스스로도 피곤한데 새벽에 일어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딥워크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인데 이 내용은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린 집중을 하기 위해서 긴 시간을 마련해야 된다는 내용하고는 좀 배치가 돼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긴 시간을 가질 수 있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을걸요? 다른 사람들이 다 자는 시간이나 새벽 시간 이때 말고는 정말 답이 없어요. 특히 만약에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아이가 와서 아빠 놀아줘, 엄마 놀아줘 하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뭐 갑자기 뭐 가족들하고 대화를 해야 될 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가족이 TV를 보는데 거기에서 집중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도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유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자유시간에 해야지 라는 습관으로 세팅을 해놓으면은 그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쉬는 시간마다 책을 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책을 볼 거고요. 쉬는 시간마다 블로그에 글을 써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은 쉬는 시간이 날 때마다 블로그에 글을 쓸 거예요.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서도 핸드폰 열고 글을 쓸 겁니다. 실제로 제가 그랬어요. 화장실에서 큰 볼일이 있고 작은 볼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큰 볼일을 볼 때 제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시원하게 딱 끝나야 되는데 시원하게 끝나지 않고 기다리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책을 꺼내서 읽은 적도 솔직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쉬는 시간마다 무언가를 하려면은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될 조건이 한 가지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바로 시작할 수 있게끔 환경이 세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세팅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카메라도 PC만 연결하면 바로 좋은 세팅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렌즈도 좋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게도 예쁜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촬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도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냥 USB만 빡 꼽으면 되니까 예전의 마이크처럼 뭐 오디오 인터페이스 연결하고 잭 연결하고 또 USB 연결하고 볼륨 조절하고 또 그걸 또 PC에서 드라이버로 잡아주고 하는 과정 자체가 물론 마이크의 품질 자체는 그 친구가 훨씬 좋기는 한데 간편하진 않으니까 이제 콘텐츠를 만들 때 있어서 이게 이거는 조금 불편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각 잡고 콘텐츠를 만들 때는 제가 이걸 쓰겠지만은 간편하게 팟캐스트를 녹음하거나 아니면 유튜브 영상을 찍을 때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요 타스캠 마이크 하나만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자유로운 시간에 간단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습관화가 되어서 이 습관이 계속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딥워크를 구현하는 정말 괜찮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딥워크 방식을 기자식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처럼 일을 한다는 건데 실제로 월터 아이작슨이 기자 생활을 했고 그리고 기자의 본분은 글쓰기인데 이분이 본인의 취미 그리고 본인의 능력을 살려서 실제로 정말 많은 책들을 써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900페이지가 넘는 걸 썼다고 하면은 적은 양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태도를 배워서 집중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좀 핵심적인 부분인데 아마 제가 이 문장을 읽으면 회사의 대표님들은 아마 싫어할 거예요. 일단은 읽어볼게요. 일반적인 일과는 8시간이다. 아무리 딥워크에 능숙한 사람이라도 4시간 이상 진정한 몰입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루의 절반은 피상정 작업을 해도 악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4시간 정도를 무조건 비워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피상적 작업을 해도 악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은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 딥워크 4시간 동안 집중하는 그 성과가 나머지 피상적인 작업을 하는 시간의 성과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 피상적인 작업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업무를 하는데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태가 저라면은 저는 뭐 그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서류 작업 같은 걸 하거나 간단하게 응대할 수 있는 이메일의 답변을 보내는 방식으로 아마 이 시간을 쓸 것 같아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내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정리를 해놓는 게 필요할 거고 나는 이거는 좀 비상적인 작업이라서 악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아 라는 것들은 정리를 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배분을 해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성향상 지식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서 좀 읽어드릴게요. 지식노동자의 일과 중에는 많은 일이 생긴다. 이런 일들을 처리할 시간 블록을 일정하게 배치하면 일과가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건데 제가 이 콘텐츠의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배치 프로듀싱이라는 개념도 여기에 일치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블록 형태로 배치해놓고 그 블록에 어떤 업무를 넣을지를 결정하는 거는 우리의 시간을 온전히 얘에게만 쓰겠다 라는 하나의 다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짐을 하고 실제로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최대한 많이 쏟는 과정은 성과를 높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가 회사에서 이렇게 하기가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누가 많이 불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적으로 이러한 시간을 가지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 역시도 이 콘텐츠를 접하는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칼 뉴포트의 딥워크라는 책을 수박 겉핥기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문장을 활용을 해서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막 정리를 해드렸어요. 우리의 딥워크는 우리의 성과를 높이고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딥워크 상태 그리고 몰입 상태에 빠지는 게 쉽지 않다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오늘의 콘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읽어드리면요. 모두가 몰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려면 노력을 통해 습관을 뜯어고쳐야 한다 라는 문장입니다. 우리의 습관을 뜯어고치는데 오늘의 콘텐츠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